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나이다. 주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들의 가란 영혼의 생수가 되시나이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목마르고 메마른 심령이 주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영혼에 충만한 생수로 채워주옵소서. 가란 심령에 물을 주옵시고 우리들의 메마른 영적인 상태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담비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주 감미롭습니다. 그 이름을 수천 번 들어도 여전히 새롭게 들리는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주 아름답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귀에 음악과 같고 우리들의 입에 꿀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천사의 이름보다 뛰어나다, 탁월하다, 놀랍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10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아주 좋은 찬송시가 하나 있는데 거기 1절 가사에 보면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 가사에는 좀 더 이 필링이 느낌이 좀 더 아주 감미롭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우리의 그 번역은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어 가사에 보면은 하늘 위에나 땅 아래서나 그처럼 달콤한 이름은 없네. 그리스도 구세주께서 놀랍게 탄생하시기 전에 그 이름이 주어졌네.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 왕을 찬송하기를 좋아하며 송축받으실 예수를 높이기를 좋아하네. 이제까지 들은 말 중에 예수라는 이름처럼 사랑스럽고 달콤한 이름은 귀에 들어본 적이 없다네. 이런 식으로 아주 후반부가 그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는 그 감정을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말씀 수련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름답게 들립니까? 경이롭게 느껴집니까? 여러분의 귀에 음악이요 입에는 꿀이 됩니까? 주님의 이름의 능력과 영광을 여러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이름이 이처럼 감미롭고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들어도 들어도 다시 한번 감격하게 되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 밤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하나님의 인격과 참 사람의 인격이 동시에 연합해가지고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절대로 거기 영구하게 아름다움이나 탁월함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는 영원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주 탁월하고 놀랍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인간을 구원한 능력이 있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유명한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예술가라 할지라도 음악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름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놀랍게도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시나 그런 사람들과 같이 동등 레벨로 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그 아동 집 쫙 보면은 거기 석가, 마호메, 슈바이처, 나이팅게 거기 예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책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은 저기서 빠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의 레벨 속에 같이 묻혀가지고 위인전에 들어가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주님은 그 육신에 신성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마땅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그 감격과 열정이 그 마음에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어떤 이름 안에는 절대 구원의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궁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이미 그 부분이 예언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 그 풍랑과 바람을 갖다 잔잔하게 했을 때 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백부장이라든지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서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또 하나님이 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 가보면은 아주 명쾌하게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으로 탄생할 것인지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성경 구절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인데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메시아에 관한 그런 예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시편 2편 7절에서 다가올 시대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데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예언해놓고 있는 것 중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과연 그들은 알았을까? 그들은 결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감겨가지고 그 의미도 알지 못하였고 그 사실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 여러분 한번 시간 세계를 거슬러 올라가서 유대인들이 살던 그 시대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아는데 과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일까? 아마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선지자 중에서 타고난 어떤 선지자 이런 정도 생각이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사상을 생각 어떻게 유대인들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유대인 가운데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영적으로 캐치한 사람들, 안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또 눈에 이렇게 영적으로 아직 비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했어요. 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신성모독적인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념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현현되었다는 그 생각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 보면은 메시아에 관한 그런 예언 가운데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무지 그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구약의 시편 2편 7절뿐만 아니라 또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이 기묘자가 영어로 하면은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놀라운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사야서에서도 분명히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었습니다.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의 말씀이죠.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에 여러가지 기적을 보이고 은혜로운 말씀을 그들에게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대부분 다 백성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굉장한 진리를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보통 진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 예수님의 기적과 사역을 본 모든 유대의 무리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 수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대해서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별둑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혈육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 또 억지로 믿어보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임하고 깨우쳐줘야지 여러분들이 비로소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믿을 수 있지 안 그러면은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공자나 석가나 이런 부류 중에 하나이겠지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런 인간의 부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약해요.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이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하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그런 대상으로만 많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생각에 폭을 확장시켜야 돼요. 무한히 확장시켜서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얼마나 많이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사에게 같이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바다도 또 산도 하늘의 태양도 또 밤이 되면은 보이게 되는 별들도 온 세상의 만물도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여러분 인생 자신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만이 나를 창조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보이는 존재들, 보이지 않는 존재들 이 세상 만물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지탱하시고 보존해 나가시고 계시다는 것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또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한 그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보존하고 지탱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생기가 있고 에너지가 있고 힘이 나고 역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탱해주고 보존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을 거두는 날이면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이요 사멸이요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온 만물을 놓는 순간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모든 창조물들이 다시 유에서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분이시고 전능하신 힘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분명히 하나 하셔야 될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고 권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속에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이고 비천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한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대로 놔두다가 나중에 어리석은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로 불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될 때에 가장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단순하게 그리스도라 그렇게 묵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외치시면서 영원히 돌아가셨는데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찰스 웨슬레가 찬송시에서 죽을 수 없는 불멸하시는 분이 죽다니 참 신비롭다 이렇게 찬송시에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신비로운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멸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묵상할 때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경배와 존경의 마음이 여러분 내부로부터 샘솟듯이 솟아나올 것입니다. 천사들도 사랑과 존경과 경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우리들도 마땅히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분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수라는 거민에게 은총과 건강한 신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오늘 본문의 중간에 보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지만은 나중에 그것을 회개하고 울며 애통하며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것으로부터 무신령들이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써 다 성취된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해 봐야 될 것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여기서 찌르다는 것은 굉장한 손상을 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찌른다는 것은 죽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인 그를 그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하게 겉으로 건성적으로 바라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굉장한 주의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광야에서 이렇게 지날 때에 광야를 지날 때에 길이 험해가지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구원의 길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노뱀을 장대 위에 달아가지고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랬습니다. 거기 민수기에 쳐다보다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오늘 여기서 그를 바라보고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그 심령을 가지고 자기들이 찌른 그 메시아를 바라본다라는 뜻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놀라워요. 한때는 그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를 죽이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던 그 유대 인물이들인데 갑자기 이들이 마음이 변한 것이 굉장히 놀랍도록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 메시아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며 그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애통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기 죄를 애통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그 눈을 고정시키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그 눈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애통하고 통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애통이나 통곡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들이 발견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메시아는 바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그런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짧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는 이 짧은 요 10절의 중간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유념해야 될 부분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랬는데 사실 여기서 그라는 대명, 3인칭 대명사가 나로 바뀌어야 돼요. 미. 1인칭으로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고대 여권들과 대부분의 사본들이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번역 성경에도 보면은 대부분이 나로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이라든지 NIV라든지 NASB라든지 보면은 다 그들이 나를 찔렀다 그렇게 되어 있지 그들이 그를 찔렀다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몇몇 그 번역판들은 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 한글 번역입니다. 한글 번역에도 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그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어떤 학자들이 사실 수정한 것입니다. 원래 난데 그로 이렇게 수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로 하든지 나로 하든지 그 의미 자체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로 하든지 나로 하든지 그 의미 자체는 별로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로 하면은 아주 중대한 교리를 여기서 놓쳐버리게 되기 때문에 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자세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나를 찔렀다 이랬는데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해주고 있거든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를 찔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찔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메시아인데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말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메시아인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분의 신성을 생각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그 부분이 빠져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헛개비를 놓고 신앙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을 놓고 믿고 추구하고 강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그 찌른바 나를 바라보고 그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동일하게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인성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찔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찔리실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나를 찔렀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찔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하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그들이 나를 찔렀다. 이 말은 찔림을 받으신 이분은 단순하게 영으로 존재하시는 신성만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보이는 육체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찔렀다 그랬을 때에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찔림을 당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찔린 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육신을 입었던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생각하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감탄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 있단 말인가? 기독교의 가장 정수제 정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가장 큰 신비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는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주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직 죄만 없고 나머지는 우리들과 다 똑같아요.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프고 고민하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정확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다다랐을 때에 우물가 곁에 앉으셨어요. 왜 앉으셨습니까? 피곤하셔서 거기 앉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하셨을 때 주무셨어요. 왜 주무셨습니까? 피곤하셔서 주무셨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갈증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고 배고프실 때는 잡수셨으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도 흘리시고 겟세마네에서 심히 고민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기도 한 이 모든 것은 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되신가 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것을 다 같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높고 영광된 그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냥 흥청망청 쾌락에 도취되고 재미에 도취되고 살아가는 도중에 이런 성경이 귀중한 진리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진리는 영광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왕으로 오시고 영광 찬란한 어떤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 나시고 아주 비천한 그런 자리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또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맞으시고 급기야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고난의 사람이라 또 슬픔의 사람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슬픔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주 마음속에 깊이 와닿습니다. 슬픔의 사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슬픔의 사람으로 사셨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즐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쾌락을 맛보며 살까? 아마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슬픔의 사람이 되셨어요. 질고를 아는 사람. 왜 주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와서 그것도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까?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까?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까? 슬픔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까? 고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까? 왜 주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받아가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피곤하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급기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것도 아시면서 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런 진리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받지 않고 감격스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아직까지 충분히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정죄를 받으시고 율법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해주셨다면 얼마나 내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여기에 대해서 감격과 기쁨과 그 충만함이 있어야 될까요? 그러나 우리들은 마음이 냉랭하기 그지없고 우리의 마음은 돌덩어리보다도 더 차갑고 아주 굳어있고 단단해 있는 이런 아주 비천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은 과연 우리들이 사람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깊이 절감하고 느끼는 그런 존재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감동한다면은 그 찬송가에도 있는 가사처럼 그런 찬송을 마음 깊이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범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감격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단히 알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평생에 추구하는 바라든지 인생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 마음에 부음바되기를 간절히 갈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이나 근심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야망이나 목표라든지 이런 데에 맞춰져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코 채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우리들도 인생의 목표를 맞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평생에 여러분들의 추구하는 바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마음에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진리를 오늘 이 저녁에 이 본문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잠시 한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신성을 육신의 베일에 감추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누구신지 진정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처럼 영광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조용히 혼자 있을 때에 바라보면서 묵상할 때에 그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먼저 바라보며 묵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가시면류관과 질긴 손과 발을 보고서는 참 사람이 되신 그분의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의 완전한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이 예수님의 인성은 이 땅에 닿았고 예수님의 신성은 하늘에 닿은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이끌어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에 이렇게 올려보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다른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은 그 사닥다리가 땅에는 닿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늘까지는 닿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뢰하다가는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하신 구세주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귀에 그렇게 감미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귀에 음악과 같고 입의 꿀과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완벽한 구세주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인 완벽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천만 번 들어도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을 여러분들이 평생 묵상하고 잊지 않고 생각하고 거기서 능력을 부여받아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참 하나님이셨으며 또한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완전한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이 세상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잠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불려갈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들 마음속에 아름답고 탁월하며 감미롭게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이 주님을 생각할 때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던집니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